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른 찬송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사 어떤 모양으로 이곳에 앉아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와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우리들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주님의 충실하고 아름다운 은혜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곳을 떠날 때에는 주님의 은혜로 사슴처럼 기뻐 날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격려 인사들 한번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길 예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길 예비해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예,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주께서 우리 길 인도하시고 예배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 삽니다. 오늘은 63과입니다. 오늘은요. 요거 책 내용은 많은데 우리가 딱 몇 줄만 요약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세례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렇죠? 세례가 뭔지도 다 알잖아요. 세례는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막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신학자들이 왜 세례 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물 속에 담궈야 되나? 이렇게 물을 뿌려도 되나? 그거로요, 아주 지금도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사실은 세례는 그 의미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언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물에 담가야 되는지, 물에, 침대기는 물에 푹 담그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그거는 신학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왜, 다툰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정답이 어느 건지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속에 담갔다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확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물에서 올라왔다 그랬을 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까지만 들어갔다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초대교회가 서졌습니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잖아요. 그날 몇천 명이 돌아왔습니까? 3천 명이 돌아왔죠. 그 다음에 5천 명 돌아오고. 그러면 3천 명, 5천 명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그 학자들이 물로 데려가서 3천 명을 다 했다는 걸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줬을 것 같습니까? 그들 아마 머리에 우리 같이 이렇게 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그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요. 이렇게 물 속에 잠궈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물로 이렇게 머리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금 약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물은 조금 미지근한 거 쓸 수 있으면 좋다라든지, 이런 게 있죠? 물 속에 잠그는 게 옳다든지, 이게 옳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지에 대한 거는 신학자들 논쟁이고, 그냥 우리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세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63과 한번 보십시오. 물 속에 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서론.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는 가장 논쟁적인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논쟁적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라는 자체는 가르쳐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게 물속에 담궈야 되는지 아니면 뿌려야 되는지 아니면 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우다가 하늘나라 가보면 되는 거고요. 세례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에 이제 물속에 담그건 물을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 이렇게 얹은 의미가 같습니다. 다 뭡니까? 그럼 물속에 다 잠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살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그러면 우리도 같이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았다는 걸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내용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하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만 정리를 잘 일단 해놓으시면 세례 교인이 뭔지 세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파워가 뭔지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니다. 1번 세례의 의미. 세례가 죄의 용서나 새로 태어나는 신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례는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진상에 대해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다든지 세례받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든지 이게 아니라 벌써 예수 믿으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이제 하고 속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밖으로 뭔가 표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외적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벌써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외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럼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세례는 내적인 실제의 외적인 뭐라 그랬습니까? 상징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꼭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꼭 세례받아, 지금 대답 안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지금 질문만 던져놨고, 꼭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다 무엇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믿는 자가 먼저 앞에 전제가 되어 있죠. 그렇죠? 믿는 자라면 다 세례는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합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 받으라고. 근데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세례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막 이 세상에 막 세례를 주면서 처음으로 막 등장하면서 막 유대인 사회를 한번 휘집어 놓은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세례 요한. 우리 침례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침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건 저렇건. 세례 주는 거는요, 구약에서는 본격적으로 물로 세례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아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 세례를 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반드시 뭐를 주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왜 줘야 합니까? 세례를 주는 현장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믿으면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회가 핍박을 하고요, 막 환란 어려움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다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변에 간혹 가다가 뭐 세례 안 받으면 어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표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세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그러면 입으로 시인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놨습니까? 마음으로 혼자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반드시 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게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 받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게 인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 그러고 인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적인 거잖아요. 표가 안 나요. 이 내적인 표가 안 나는 게 외적인 편하는 걸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은 백성이 반드시 외적으로 성경에서 명령하는 대로 행함을 받는 것이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으로만 감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입으로 반드시 대답하게 되어 있고요. 다 모인 곳에서 공적으로 무엇을 받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십니다. 세례의 의미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 중에 이것도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교회의 정식 멤버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세례받은 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할 때도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이면 다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례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번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3번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왔잖아요. 이렇게 세례요한이 막 안 주려고 그러죠. 아니 제가 선생님에게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번 시작. 세례는 뭡니까? 죄로부터 죽음으로써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의 A, B, C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세례 그러면 물속에 잠그잖아요. 그러면 죽었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물을 묻혀서 어떨 때는 머리에 얹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물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겼다는 뜻이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의미가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죽음, 장사됨, 부활. 고대에 무슨 단어가 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까? 연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걸 의미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죄된 모든 것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다시 부활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새 생활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5번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와 무엇을 의미한다? 연합함을 의미한다. 이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 잠겨서 죽는 거를 의미해. 그게 우리가 죄된 모습이 죽고 십자가에 우리 못 박고 이런 걸 의미해.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사는 거잖아? 새 사람으로 살아나온 거야. 그것까지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구 요한복음 15장 한번 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포도나무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막 과실을 맺으려고 막 안간 힘을 쓰고 그러는데 과실을 맺는 정확하고 정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딱 붙어있으면 되는 거죠. 그 연합입니다. 연합은요, 절로 열매를 맺는 거는요, 세례의 의미만 생각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는 거 있죠. 교회에서 세례 그러면 뭐로 시작합니까? 아, 직분 받는데 ABC. 직분 받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그럼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았다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다 쥐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 아까 누구와 연합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사업을 합니다. 아이를 키웁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 모든 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모든 걸 한다니까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돈거래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일 수가 있나요? 없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막대할 수가 있나요? 없죠.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교인 그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누군가하고 거래하거나 누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잘 못 믿겠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러면 제일 정상적으로 맞는 말인가 하면, 그래도 저는 무슨 교인입니다? 세례교인입니다. 저는 그게 목회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새는 뭐 세례교인 그러면 그거 세례교인이라야 그다음 서리집사 안수집사 뭐 이렇게 하는 그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상관없이 세례교인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그만큼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뭐 세상이 잘 못 믿겠다 그러고 약속을 할 때도 잘 이럴 때는 이래봬도 저는 동상교회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집사입니다. 뭐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욕도 먹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이것만 하나 딱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요, 오늘 사실은 공부 끝입니다. 저는 무슨 교인입니다? 세례교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다시 한번 절 따라 하십니다. 이래봬도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래봬도 그랬는데요, 이래봬도 그럴 때는 뭔가 큰 걸 얘기하잖아요. 세례교인이면 됩니다. 세례교인이면. 그런데 세례교인이 움직이는 폭과 세례교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도와 세례교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과 세계관과 사회를 보는 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교인 그러면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아이고 이제 세례 이제 금방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례교인처럼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죽고 살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이라고.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오늘 하나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래봬도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이래봬도 저는 동상교회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지켜가면요, 사실은 지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근데 세례교인이라 그러면서 다 약속 지키고요, 손해봐도 자기가 입으로 뱉어낸 말은 그대로 하고 하면요 칭찬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교인이라서 세례교인. 세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저 회교권이나 그런 데서는요 세례 그러면 그 세례 받는다는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왕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예수 믿는 권에 있는 우리 조국이나 미국이나 서구는요 세례 그러면 몽땅 다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세례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는 점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요. 사회는 점점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교인이 의미가 뭔지 모르고 세례교인이 세례교인답지 않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인 그러면 전부 세례교인이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 세례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한번 자랑 한번 하십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이거요 진짜 가슴에 잘 새겨놔야 됩니다. 진짜 이거 하나면 교회도 뒤집어지고요, 이거 하나면 내 사업체도, 이거 하나면 내 가정도, 이거 하나면 내 인간관계도 다. 내가 세례교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막 막말을 합니까? 내가 세례교인인데 어떻게 뒤에서 다른 사람 막 욕하고 그렇게 삽니까? 내가 세례교인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세례의 의미가 그런 내는 옛날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다시 살아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고.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이요, 여기 세례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안 썼지만 세례가 가지고 있는 뜻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이렇게 잠길 때나 아니면 세례받을 때 이렇게 해서 물속에 잠긴 걸 상징하거나 어느 것이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못 박히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살았잖아요. 예수님 살 때 우리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됐으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연합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연합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그 자체가요 주는 의미가 대단한 의미입니다. 세례받을 때 안 우셨을 수도 있고요. 세례받았을 때 많이 우셨을 수도 있고 세례받고 난 뒤에 감격했을 수도 있고 세례받았을 때 냉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상관없이 세례가 뭔지만 딱 알면요. 아, 내가 세례교인이만 이구나. 이것만 딱 알면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직분하고. 제가 뭐 직분 뭡니다. 이거보다도요.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이거 하나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아멘? 예, 그거 하나만 자랑으로 하셔도요. 영원히 자랑스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의식 중에 물하고 관계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하고 관계되는 게. 구약에서는 물두멍이라고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는 큰 거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할 때는 물두멍이라고 있어가지고 손을 씻거나 발을 씻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신약에 와서는 물하고 관계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흔해 빠진 게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라는 그때 쓰는 그 물은 다른 물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같은 물이지만 이제 조금 이따 볼 텐데요. 그게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지난 10월 말에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대홍수가 났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예요? 태국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태국에서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인가 모르는데 한국은 막 시시각각으로 보여졌더라고 보니까 막 물이 올라와서 이제 넘는 것부터 군인들이 막 물 막으려고 막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수난 지역의 넓이를 다 합쳐보니까요. 우리 남한에 1.5배인거 있죠. 남한의 1.5배.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넓은 지역에 사니까 놀라지도 않잖아요. 남한의 1.5배. 그게 물이 다 잠겼습니다. 참 어마어마 무시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그럼 예수 믿습니다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가 뭡니까? 그게 뭐라고요?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이렇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구역에서 아직까지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세례 안 받는 분이 계시면요. 좀 권해서 세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 세례는 교회에서 막 안 주잖아요. 당회에서 문답할 때 뭐를 반드시 묻습니까? 예수 믿습니까?를 반드시 묻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만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받으시죠. 왜냐하면 대답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은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74. 한번 가보십니다. 274. 2번. 누가 세례 받아야 합니까? 1, 2, 3, 4, 5, 6, 7 다 이렇게 있는데요.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으면 죄도 회개하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죠. 이제 그러니까 표현이 많습니다. 누가 세례받을 것인가? 1.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3. 무슨 사람요? 회개한 사람. 지금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2번. 2번. 누가 세례받습니까? 1.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3. 회개한 사람. 4.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5. 성령을 모시는 사람. 6.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7.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가 그의 부활을 본받는 사람. 1번부터 7번까지 다 합치면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회개를 하잖아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장사됐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장사됐다고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반드시 예수 믿겠다는 사람.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군대 가는 사람. 아닙니다. 군에 가면 세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왜 세례를 많이 받습니까? 이제 군에 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그 군대 생활이 좀 고달파요. 고달픈데 주일날마다 가면 초코파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가면 초코파이 주고 막 기합 안 주고 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세례 막 이렇게 받으라 그래가지고 막 세례 받으러 가면 또 막 환영도 하고 또 막 뭐 뭐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중 세례식 그래가지고 막 천 몇백 명씩 이천 명씩 막 이렇게 합니다. 저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사람 그럼 와 이렇게 해서 다 받는데 세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군에 가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거기 큰 2번입니다. 3번요. 이제 요거는 잘 정리를 한번 해놔보십시오. 3번. 그럼 세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줍니까? 1번. 성경 말씀 보면요. 세례 줄 때 이런 문장을 사용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세례를 줄 때 문장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1번.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A.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B. 예수의 이름으로. C.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다 합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예식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세례 줄 때 쓰는 문장은 꼭 같습니다. 세례 줄 때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누구에게, 우리말은 내가라고 쓰는 게 이게 좀 불편해서 내가를 생략합니다. 우리는 내가라는 주어를 안 써도 다 이해를 합니다. 내가 주는 거, 지금 주는 사람이 주는구나. 이 주어를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영어 같은 데는 반드시 그런 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합니다. 내가라는 말을 넣으면은 우리 이 한국 어법에는 괜찮지만 좀 느끼기가 좀 이상합니다. 내가 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빼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때 원래 문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줬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잘 기억하십시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모든 세례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줍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줍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다른 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어떤 교회는요, 다시 세례받자고 그러고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이분 심지어는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이제 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영세를 받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은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도 신부가 준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두 번 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주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받아왔으니까 그 사람, 이 세례 준 사람이 이단이야라든지 세례 준 사람이 잘못된 사람, 세례를 다시 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나중에 잘못되면 그 사람한테 받은 사람 다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세례는 유효하고 한 번이면 됩니다. 성도님들 어디 가서 두 번 받지 마십시오. 세례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례는 두 번 받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죄인이라도 주는 사람이 신부님이라도 주는 사람이 그래도 하든 하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한 번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이 3번 중에 첫 번째고요. 2번 무엇으로 줍니까? 세례는 물로 줍니다. 세례는 물로 줍니다. 성경 이것저것 다 보시면 전부 물로 줍니다. 그럼 물이 많은데 들어가서 잠겨야 됩니까? 아니면 잠깐만 주면 됩니까? 이건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이거는 이 책에서도요, 그런 건 다룰 필요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 책이 침례교 뿐이 쓰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얘기를 합니다.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게 아니라고. 3번. 누가 세례를 줘야 합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나 혹 몇몇 사람.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테스라는 책 읽어봤습니까? 테스, 토마스 하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런 작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성경 대학이니까 뭐 토마스 하디가 쓴 테스라는, 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테스라는 책을 보면 그 테스가 잘못해서 임신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생아를 낳습니다. 집에 돌아와 낳는데 이 사생아, 이 아이가 교회에서도 천대를 받고 사회에서도 외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식으로 결혼해서 난 아이가 아니라서. 그 당시에 19세, 그게 뭐 살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데리고 있으면. 근데 이 아이가 병이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 테스가 속해 있던 그 지역은 누군가가 와서 거기 보면 신부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 아기가 죽어가니까 세례를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테스가 자기 동생들 세워놓고 테스가 세례를 줍니다. 이거 이제 대단히 재밌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세례를 줍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어느 교파에서는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저 우리하고 비슷한 저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줍니까? 그러면 신부님이 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애가 죽어가니까 어떡합니까? 테스가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부님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걸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가 이렇게 주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평범한 상황에서는, 오디너리 상황에서는 담임 목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하고 다. 그런데 아주 유사시에는, 제가 지금 아주 유사시에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아주 유사시에는 저도 없고 이럴 때는 장로님들 몇 분이 상의해서 신앙 고백을 받고 급할 때는 병자인데 이거 막 지금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세례 주세요 그러고 요구할 때 제가 갈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거기에 있는 물을 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어떨 때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도 막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뭐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도권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누가 줍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제 3번.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4번. 그럼 어디서 주나요? 세례를. 일반적으로 강가에서 거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분 침례교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침례교분들은 나가잖아요. 나가서 옷 입혀가지고 코 잡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코 이래 잡고 거꾸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순복음교회 저기 가면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해서 제일 위에 목사님 강대상 찬양대석 뒤에 보면은 세례탕이 있습니다.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좀 따뜻한 물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강가에서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들은 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글 건가? 이거 할 건가 갖고는 지금은 시비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비하지 말고 세례의 의미만 정확하게 기억하자는 겁니다. 5번 세례의 방법이 이제 4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방법은 물을 붓는 방법도 있고 뿌리는 방법도 있고 C번 뭐죠? 침례같이 물에 잠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제일 밑에 보면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274면 제일 마지막 줄, 제일 마지막 줄.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침례를 얘기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거나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옛날 장로교 곁에서는 침례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다양해져서 한 교회 속에 감리교도 있고 한 교회 속에 순복음도 있고 한 교회 속에 침례교인도 있고 한 교회 속에 장로교인도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다 각각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장로교회면 꼭 장로교회입니다. 침례교회면 꼭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도 그렇고 다 섞여 있습니다.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만 옳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뭡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면. 그래서 지금 이분도 글을 그렇게 씁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좀 쉬는데요. 성도님,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요? 세례교인입니다. 이거 하나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하고도 약속할 때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 뭐라 그러면 되죠? 이봐, 그래 내 동상교회 세례교인인 거 몰라? 니도 세례교인이고? 됐지? 이러면 끝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례교인이 베이식이 돼서 세례를 받아야 서리집사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되고 하는 그 기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직분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대단한 것이 세례교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예, 우리 나가서 차도 마시고 우리 좀 요기도 하시고 좀 쉬시다가 우리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저 시기로 15분입니다. 우리 35분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또 오늘 하루도 힘들지 않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 저녁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가 세례받은 자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자라, 적어도 세례교인이라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세례교인답게 하나님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두 분 건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자녀와 손자 손녀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분들 있고 그 아이들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들 때문에 복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맛있는 것 먹고 마심에 따라 또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식 참 잘 먹었습니다. 혹시 대전발 0시 50분 우동 먹어보신 분 계세요? 아세요? 예, 대전발 0시 50분. 맛있습니다. 대전에 딱 서면은 바람 잡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오래 쓴다고 내려가서 우동 하나 먹고 가라고 김밥하고. 예, 참 김밥하고 우동은 늘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275페이지요. 대전발 0시 50분 노래 아세요, 혹시? 예, 275면. 세례는요, 하나 잊지 말아라 그랬는 게 아까 우리 한번 인사도 하고 따라 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만은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가르쳐 주실래? 이런 분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그거 하나만 잘 가슴에 넣어놓으면요,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받았다 하나로 순교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쵸? 내가 세례받았다 하나로요, 절대로 세상 살면서 허투루 살질 않습니다. 275면? 세례는 언제 받는가?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분 제가 아까 침례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침례교하고 그 외 다른 분들하고 두드러진 차이 중에 하나가 물속에 집어넣습니까? 안 집어넣습니까? 이것도 차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교나 다른 개신교들에서는 유아세례를 줍니다.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를 안 줍니다. 이제 다 이제 신학적인 배경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왜 유아세례를 줍니까? 그러면 세례가 그냥 신약에서 세례가 된 게 아니라 구약의 할례 제도가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그 속에 뭐가 있나 그러면 할례는 할례 며칠 만에 받아요? 할례할 8일이 이렇게 해서 8일 만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것이라 그러면서 약속하는 아주 어릴 때도 합니다. 이 아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이제 세례는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가정 단위로 이렇게 초대교회 때 세례 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아이가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부모가 키우고 약속의 자녀로서 자랄 것을 보면서 유아 세례를 허락을 합니다. 근데 침례교에서는 세례라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깨달아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야지 해서 이렇게 안 줍니다. 뭐 이렇건 저렇건 뭐 세례는 우리에게 딱 한 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년이 돼서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꼬마들 안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년이 돼서 자기 입으로 진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그냥 입교 문단만 해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만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방법들이나 신학적인 내용이 조금 다른 곳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 세례.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살 때 나도 같이 살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모해서 연합해서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세례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세례하고 관계되는 게 교회에서는요, 세례 받으면 정식 멤버 되잖아요. 세례 받으면요, 투표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헌법적인 거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 의식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신 그 목사, 성희성을 갖고 있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이러다가 뭐라고 공포를 했나 그러면 성찬식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오늘부터 세례를 안 받았어도 예수 마음속으로 믿는 분은 성찬에 다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난리 났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왠가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죠. 한번 보실래요? 우리 찬양대 성경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뭐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럼 아무나 기어 올라가면 되겠네. 찬양대 우리 성가대 누구 올라갑니까? 세례받은 세례교인 이상이 찬양대 서야 됩니다. 우리가 당회에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세례받았는지,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찬양대 못 서게 합니다. 공예배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의 수종들로서 그때부터 시작잖아요. 성찬식은 뭡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십자가에 우리도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살았다가 함께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 가지 상징으로 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살이고 하나는 피입니다. 살은 뭡니까? 살은 떡이고 피는 뭐죠? 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 싸우죠. 잔은 그러면 포도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도즙을 해야 되느냐. 그건 그분들끼리 싸우기만 놔두고요. 하여튼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그 외적인 표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 이게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참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면서 가슴에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성찬식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꿨어요.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례교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 거행할 때 어떤 사람이 성찬을 받습니까? 세례받은 사람. 우리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났는 그 믿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캐톨릭은요, 매주 합니다. 루트란 교회는 매주 합니다. 이피스코팔, 교회는요, 영국 성공회 매주 합니다. 그렇게 매주 하는 데는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마합니다. 이 강대상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게 훨씬 큽니다. 이 미국에 있는 성공회 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나 루트란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성찬식 하는 게 이 단상 위에 크게 이렇게 돼 있고, 말씀 전하는 데는 구퉁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찬식도 우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 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거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만. 그건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성찬식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라야 떡을 그리고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6장 3에서 이게 세례, 죽음, 부활, 연합,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모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죽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모하여 합하여 연합이라 그랬죠. 그렇죠?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는 그거 같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습니까? 장사를. 세례받는다는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땅에 묻힐 때 우리도 같이 땅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는 거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을 때도 같이 죽고 살 때도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 때도 연합해서 같이 살고 그 다음 성경구절 5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례 그러면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우리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 살 때 우리도 살았습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삽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갖고 있는 세례라는 게,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가슴에 담아놓으면 안 된다니까.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나중에 인사하거나 약속하거나 그럴 때 입으로 한번 뱉어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말이 파워가 있는 말인지. 그리고 그 말 뱉어내면 약속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뱉어내면요, 행동 거지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도 받고 죽었고 그런 사람인지라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산다고. 로마서 14장. 예. 다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은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례받은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떤 신자입니까?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옛날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것이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된 것처럼 이렇게 사시면요, 세상 나가서 예수님 향기가 많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줄줄 흘릴 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저 집 어렵대, 저 집 이렇게 보는데 그 우는 방법과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자는요? 세례받은 자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스트럭을 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요거는 이분이 성인 세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에게는 무엇도 있습니까?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요, 설명하는 데 보면은 유아 세례를 설명할 때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요, 유아 세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유아 세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구약에서도 유아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 속에 넣어줬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가족 단위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 세례 줄 때 아이들도 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글들을 찾아보면 아이들도 다 부모들이 이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이렇게 주는 교회입니다. 결론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세례로서 나는 악과 죄에 모하여 대항하여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공공연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세례는 어두움의 세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세례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다 같이 한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경 보면 세례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아직도 세례 안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받는 절차가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학습 기간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옛날에 한국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예수 안 믿는 부족이나 거의 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 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세례를 털커덕 받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공부를 시킵니다. 6개월 동안.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공부를 시키고, 알겠냐 그러면 알겠다고. 그럼 그때 뭘 줍니까? 그럼 학습을 줍니다. 이제 조금 공부를 했다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세례를 주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뭐를 물어봅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습니까? 이걸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교단이나 교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학습하고 난 뒤에 6개월 또 교회 출석을 하고 공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문답을 해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그럴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뜻입니다. 뭐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요? 세례교인인 것.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제가 세례교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래 봬도 제가 세례교인입니다. 예, 1회배도까지 넣어서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십니다. 예, 그리고 약속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뉴욕에서 이 단발 프로펠러 이거 있는 비행기 처음, 그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처음 건너간 사람 누군지 알죠? 린드버그라고. 그 전에 그걸 시도하다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파리까지 갔잖아요. 파리까지 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 중간에서 연료를 갈아젖지 않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단독 비행해서 이제 넌스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담배 회사에서 이제 홍보팀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이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린드버그가 지금 이게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군정들이 열광하는데 그 사람한테 담배 하나를 물게 하자. 그리고는 광고비를 주자. 그 당시에 아마 5만 불이라 그러죠? 5만 불. 1920년대, 30년대 5만 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제 이 사장이 린드버그한테 가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주는 이 담배 이것만 하나 입에 물고 그것도 싫으면 손에만 꽂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5만 불을 주겠다고. 그때 린드버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딴 말 아닙니다. 무슨 말 하면서 그걸 거절했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5만 불이면 지금 100만 불보다 큽니다. 훨씬 큽니다. 세상의 유혹도요. 뭐 하나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세례교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십니다. 제가 세례교인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잊어먹고 삽니다. 우리는 세례교인에서 시작해서 직분 가진 것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속지 말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세례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세례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때 집에 돌아가서 우리 생활들 잘 정리해서 뒤돌아보며 세례받게 해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연합해서 사는 게 얼마나 즐겁고 감격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깨닫는 시간 또 집에 가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면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의 능으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어려움들이야 잠시 잠깐인 것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힘내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약들 좋은 의사선생님들 허락하셔서 빨리빨리 모든 것들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